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이 기록이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셉의 꿈을 망하는 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제목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요셉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서론격으로 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를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지금까지 창세기 설교를 뭐 중간에 오셔서 뭐좀 놓쳤다, 아니면 좀 이렇게 씹히 들었다, 잘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하셔도 오늘 설교를 정확하게 들으시면 창세기의 전체 맥락을 여러분들이 다 꿰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사람 관계만큼 오묘하고 힘겨운 주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지금 양옆에 얼굴을 한번 보세요. 혈색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만나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크게 대답을 하시네. 그냥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상처가 되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데 상대방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은 나한테 잘하는데 나는 도저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참 재밌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래서 꼭 어딘가에 미움을 만들어내요. 잘 보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때문에 덜 사랑받은 사람이 상처받죠, 그죠? 그리고 누가 더 사랑받았는가 때문에 비교와 질투에 빠지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관계는 무엇으로만 유지가 될수 있느냐? 희생과 포용, 수용 없이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연약한 인간 안에 마르지 않는 온전한 희생과 생명이 넘치는 포용이 자리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내가 남아 있어요. 내가 자리하고 있어요. 나를 포기할 수 없고 나를 완벽하게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죠. 성경은 줄곧 바로 이 관계의 갈등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생겨난 열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자라나고요. 존경과 배려와 또 존중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비교와 질투가 또 솟아나서 어렵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고 감사한 기억으로 추억되기보다 억울하고 상처받거나 아니면 누구를 억울하게 하거나 상처 준 일들로 추억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기중심성의 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라는 명분이 굉장한 요구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런 요구들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면 끝이 나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 한마디면 다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서점에 가서 책 제목들을 보는 취미가 있어요. 책 제목을 보면 뭘알수 있냐면, 세상에, 이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볼수 있거든요.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고통스런 관계 떠나기. 이야, 여러분, 그냥 제목만 들어도 어때요? 막 사고 싶지 않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고통스러운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라, 쿨하게. 어차피 너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그 새는 빌런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각광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성경적인 메시지입니까? 성경적인 메시지입니까? 성경에는 과연 너를 괴롭히는 원수와 손절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너를 괴롭히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잘 아시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우리한테 여기 가슴에 와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 여러분, 우리가 비근한 예로 원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집. 여러분, 뭐 따질 거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지금? 원수가 다 집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아, 이 원수들의 집합소? 교회. 야, 이거 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2년 지내고 나니까 원수 새끼네, 이거. 어? 이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원수라는 말 자체가 증오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실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야,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나도 지금 원수를 사랑을 못하는데 성도들한테 원수 사랑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보다 보니까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를 용서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웃으시는데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용서는 없어요. 잘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코 상대방의 죄나 악을 다 수용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안에는 반드시 공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공의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용서는 속죄를 전제해야 합니다. 사과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떻습니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용서가 부어집니다. 그렇죠? 주님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됨도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속죄의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이 속죄하지 않는데 사과하지 않는데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나를 괴롭혔던, 나를 힘겹게 했던 사람 또는 부모를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나의 용서가 상대방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함을 선점하는 도구가 돼서 그 사람을 향한 소극적인 복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용서에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용서보다 사랑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그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제 안에 성경 한 권이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다른 기독교의 명제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만 딱 떼어서 그걸 막 주장하면 무식한 주장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십시오. 이것이 제가 창세기를 관계의 맥락으로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미리 주석으로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를 이 관계의 맥락으로 제가 계속 풀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입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예요? 창조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다 창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부에는 사람이 더 적었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론형제 뭐예요? 1장부터 11장. 역사. 무슨 역사? 원역사. 원역사. 자, 그러면 12장부터는 뭡니까? 큰일 났네. 족장사잖아요. 족장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 그래서 1, 2장에는 창조기사가 나오고 그 뒤로는 아담, 셋, 에노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샘으로 이어지는 족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에서 보여지듯이 인간들의 이 혈통적인 족보는 결코 하나님께로 회개하거나 돌아오질 않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멸망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다른 인류가 나타나죠.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는 이들의 생애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너무 닮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겪어내는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여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다 나타나요. 칭의, 그 다음에 거듭남,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요소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삭은 무엇입니까?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 야곱의 성화가 요셉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 죄를 두고 싸우는 성화였다면 요셉은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을 겪어내므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길을 열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영화에 이르는 삶을 보여주는 게 이제 요셉의 생애예요. 우리가 이제 이 순서대로 쭉 가고 있는 건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들, 이 족장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가입니다. 자, 또 퀴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창세기가 시예요? 아니면 소설입니까? 뭡니까? 역사서. 뭐 역사서도 되는데 이 조금 더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창세기는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이것은 이 이야기는 누구누구의 족본이라. 아,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1부에 오셨던 분들이 다 듣고 앉아서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족보, 톨레도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족보 또는 뭐 약전, 뭐 역사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36장에도 에서족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에서족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이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스마엘 족보도 그렇고요. 언약의 밖에 있는 자들의 족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족보예요. 낳고 낳고 낳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장사,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십시오. 전부 어떤 형식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본이라, 이것은 이삭의 족본이라, 이것은 야곱의 족본이라 해놓고 낳고 낳고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초장부터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족보는 사라의 불임, 불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갈등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서두르는 사라. 그것 때문에 들인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벌이는 관계의 불화. 이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과 관계의 불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그렇죠? 리브가도 불임이었는데 다행히 한 절에 끝납니다. 이삭이 기도했더니 리브가가 태가 열렸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행히 불임이 갈등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그 태에서부터 갈등이 함께 자라납니다. 어떤 갈등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결코 보편적이지 않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시는데 그 약속도 갈등을 품고 있어요.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많은 야곱이라는 갈등이 또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삭의 족보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성화시키는 이야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갈등 가운데서 연단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불화가 해소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기이하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의 갈등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사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공통점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야곱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뭐 목사님 지금까지 야곱 이야기 하셨는데 야곱 족보라니요? 이제부터 요셉 족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삭 족보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고요. 야곱 족보,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7장부터 살펴볼 이야기는 뭐라고요? 야곱 족보라고, 야곱 족보. 근데 이 야곱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족보가 시작되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낳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17세의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다는 내용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갈등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37장에서 이 갈등, 형들의 미움이 증폭되는 계기가 뭐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요셉의 꿈을 대단한 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요셉을 꿈꾸게 하시고 마침내 뭐가 되게 하셨다? 총리를 만드시지 않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고난을 이겨내자. 여러분 이게 어떤 세계관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애돔적인 세계관이라고요. 세상적인 세계관이라고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야곱의 꿈 이야기의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꿈이 야곱 족보의 모든 갈등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던 요셉이 형들의 죄악과 갈등이 가장 최고조였던 시기에 뭐까지 꿔버리는 거예요? 재수 없는 꿈까지 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 때문에 야곱 아들들의 치명적이고 추악한 죄성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 이 야곱 족보가 시작되는 당시 야곱 아들들이 어떤 존재였나, 얼마나 추악한 존재였나 제가 실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디나가, 디나 이야기가 있었죠.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디나가 큰 아픔을 당합니다. 그때 누구요? 레아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세겜 남자들을 전부 살해합니다. 그것도 할례라는 언약 백성의 표징을 사용해서 속여서 그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약탈해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근데도 시므온과 레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그냥 두고 봅니까? 우리 누이가 이렇게 아픔을 당했는데 이러고 그냥 끝이 나요. 야곱의 큰아들인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르우벤, 레아가 낳은 아들이죠. 이미 어릴 적에 이 여자들의 전쟁, 엄마들의 출산 전쟁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조그만 꼬맹이가 자기 엄마에게 뭘 갖다 줍니까? 최음제, 합판체를 가져다 줘요. 이 발라당 까졌습니다. 이 면모가 언제 증명됩니까? 35장에서 자기 작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첩 빌하와 통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대담하게 아버지 야곱을 향한 의도적인 대항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야곱보다 훨씬 대담합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손을 대지를 못해요. 손을 댈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저 야곱은 요셉이라도 지켜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안에 또 하나가 들어있죠. 요셉이 누구와 같이 있어요? 누구와 같이 양을 쳤다고 나옵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종의 자식들하고 양을 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이건 레아의 아들들이요. 이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레위 같은 이 레아의 아들들이 라헬이 죽은 뒤로는 엄마 없는 요셉을요 그냥 첩의 자식들, 종의 자식들이랑 똑같이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고 편가르기와 암투와 서로를 향한 미움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요. 이 갈등이 야곱의 족보에서 가장 최고조였을 때 그 와중에 요셉이 꿈을 잘못 꾼 탓에 어떤 운명이 된 거예요. 형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형들이 이거 누구 하나만 걸려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재수없게 꿈 얘기하는 바람에 온갖 미움을 다 당합니다. 급기야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죽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가죠.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는요. 여러분 어때요? 잘했죠? 요셉이. 근데 잠시 총애를 받았지만 그래봤자 노예예요. 결국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쳐넣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보다 훨씬 지독한 갈등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요셉은 이것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해요? 총리가 된 것으로 극복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애돔적인 세계관이라고요. 야곱의 역사, 요셉의 역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총리가 되었다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완전히 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원수로 대하는 이들을 마침내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명제를 들고 왔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도요, 이 사랑도요, 용서도요, 요셉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그렇게 이끄십니다. 이번에도 갈등을 품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불화가 해소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의 의미가 어떻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가 높은 자리로 갈 것이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미리 보내어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뜻으로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 족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 그것은 이 족장들의 인생 전부를 담고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담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자격 없는 자, 조건이 안 되는 자인데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이제 옛사람의 본성과 죄와 씨름하며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처럼 억울한 일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구원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한번 다시 보세요. 요셉이 그러면 처음부터 성숙했을까요? 요셉 어땠어요, 처음에? 오늘 요셉 고자질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허물을 말하다라는 뜻은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조심스럽게 아버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일러 바치고 고자질했다라는 원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요셉이 꿈 자랑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꿈에 대해서 형들 들어보세요. 꿈에 대해서 말했다 할 때 그 말하다는요. 어떤 뜻이냐면 선포했다,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형! 형들 와봐! 내가 다 형들 머리 위에 있대. 내 그런 꿈 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 있어요? 없어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요. 그냥 범생이 캐릭터인데 눈치가 없고 이해심이나 포용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자라나긴 했지만 어때요? 아직 연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잘 가려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악은요, 우리가 고자질하고 무찌르고 혐오한다고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결코 정죄와 판단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꼬맹이들 둘을 키우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평화는 제가 이제 평화의 어떤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너 이렇게 왜 했어? 저 했어? 하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는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라고요. 아,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애들도 알아요. 죄를 딱딱 지적하면 기분 나빠해요. 안 변화됩니다. 근데 어때요? 일단 울고 있으면 그래, 그렇지. 너 그랬지. 마음이 너무 서운했겠다. 너무 속상했겠다. 엄마한테 한 소리 들어서 엄마가 모르고 그랬겠네 하면 이제 좀 울음이 잦아들어요. 그런데 평화야, 아빠 얘기 좀 들어볼래? 하면서 이제 하나씩 조사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들어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갈등은 대부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고요. 형들은 고자질쟁이에다가 꿈자랑하는 재수 없는 요셉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배다른 엄마 레아 이해할 수 없고요. 형들 결코 포용할 수 없어요. 빌하나 실바 그의 아들들의 허물들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자질하고 꿈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성장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자녀들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품고 포용하기 위한 고통의 터널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을 하세요. 나는 지금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그럼 다 지금 요새처럼 하실 수 있는 거죠? 기대해도 됩니까? 아, 아직 안 왔다, 터널이. 여러분, 그 터널은 끝이 안 나는 터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독교가 뭔지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냥 하루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셉을 완성형 인간으로 봐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할 때도 요셉은 의로웠고 그때부터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야곱 가정의 선지자 노릇을 했더라. 그래서 핍박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 사건들만 기록해놓고 있어요.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몇 살의 총리가 됩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시는군요. 예. 요셉 몇 살에 총리가 돼요? 서른 살에 돼요. 서른 살. 아기 때 총리가 됩니다. 여기 30세 손 들어보세요. 담이 몇 살이니? 서른 하나. 담이 총리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청년부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뭐냐면 영국에 이렇게 황실이 있죠. 국왕이 있지만 누가 있습니까? 총리가 있어요. 수상이 있어요, 수상.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실무를 맡은 사람, 그 대빵. 상징적으로는 왕이 대빵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요셉이 대빵이에요. 그럼 여러분 질문, 민주주의는 누가 주권자입니까? 대통령 이러면 아직 우리는 민주주의가 멀은 거예요. 민주주의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국민의 국민, 여러분들이 가진 주권을 누구에게 지금 위임한 겁니까? 대통령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칠 때니까 요셉은 지금 30살에 영국의 수상이나 미국 대통령쯤 되는 인물인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진짜. 그냥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이 된 겁니다. 꿈대로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30세에 그 위치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재수 없는 범생이 요셉으로도 택이 없다는 겁니다. 택도 없어요. 맞아요. 요셉은 어떤 일들을 겪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련을 통해서 준비가 된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 요셉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내용이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묻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의 뜻대로 30살 요셉이 모든 신하, 그러니까 애굽의 기라성 같은 장관들, 복지부 장관, 또 무슨 장관, 재정부 장관, 기획부 장관, 모든 장관, 이 장관들을 자기 뜻대로 다스렸어요. 무슨 얘기냐? 누구를 쓰고 누구를 경질해야 되는지 그냥 한눈에 딱 보면 알았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누구를 배치해야 될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지 통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요. 거기다가 또 그 뒤에 모든 지혜로,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 나와요. 여기 장로들이라는 거는 그 애굽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그리고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진 백전 노장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토론했다, 뭐 지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뭐 했다고? 아예 교훈했다고요, 교훈. 그 가르침 앞에 이 장로들까지도 그냥 교훈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꿈을 한번 잘 꾸고 나서 믿음을 지켰더니 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들도 요셉처럼 어릴 적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자, 주일 학교를 잘 만나야 돼, 김사무엘 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꿈을 꾸고 또 좋은 비전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믿는 자의 위상도 세우며 또 사회적 지위도 얻으며 훌륭한 인물이 되어 기존 펴고 살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자식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요셉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거 죽으란 소리거든요. 요셉은요, 꿈을 잘못 꾸는 바람에 인생이 망한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다가 극적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끌려갑니까? 말 뒤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요. 발 어떻게 됩니까? 발 어떻게 돼요? 신발 어떻게 됩니까? 다 해지고 난리 납니다. 거기다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집에 가서도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가장 험악한 감옥에 갇혀요. 왕의 친위대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반역을 저질렀거나 왕에게 반기든 사람, 그러니까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매질당하고 고문당하는 감옥입니다.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요셉 나이 몇 살입니까? 17세.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 30 빼기 17은 13. 그러니까 13년 동안 야곱은 오로지 내리막, 내려가고 지하로 가고 지하보다 더 지하가 있고 그랬는데 문을 여니까 또 지하가 있어, 진 바닥이 있어, 여기까지 간 거예요. 내리막 정도가 아니라 죽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직 20살도 안 되는 어린 요셉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 시작해서 30세의 어간이 되었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거 그냥 망한 인생이에요. 그것도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렬한 갈등을 요셉의 꿈에 담아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시편 105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여기 보면 옛날 개역한 걸로 보면 착고를 차서 상했다고 나와요. 발목에 이게 착고가 차여 있으니까 쇠로 된, 다 상한 거예요 발목이.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이 그냥 1인실 해갖고서 호텔처럼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에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할 때 몸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이 몸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풋노트. 이 몸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어로 말하면 몸이라는 이 단어는 혼이란 뜻이란 뜻이에요. 즉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매여 있다?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우리말로 하면 혼비백산. 혼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사리 요셉이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모든 고난의 여정을 이겨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요셉이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영화의 그 전설의 인물 요셉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해요? 감옥에 갇혀서 착고가 발을 채우고 쇠사슬에 그 혼이 꿰뚫려서 넋이 나가버린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의 꿈에 들어있는 의미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견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몸과 영혼이 거의 멸절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붙잡고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함부로 아이들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이 요셉을 단련하시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스스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직도 너무 신뢰해.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아니요. 못합니다. 예수 믿는 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면 믿어지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기적이 그 한 인간에게 베풀어질 때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어디로요? 고난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여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순종하여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경험될 때까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갈등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갈등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질 때까지요. 결국 요셉이 꾼 이 기이한 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꿈을 전부 잃어버렸을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이렇게 적으세요? 축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예. 내 혼과 넋이 나갈 정도로 더 이상은 하나님 뜻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순종할 여력조차 없을 만큼 되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할 때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가지고 국을 끓여드리시든가 아니면 볶아드시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완전히 두 손과 두 발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너 어떻게 살래? 누구 할래? 야곱 아들들 있어. 많은 캐릭터가 있어. 너 누구 할래? 별 고생하지 않고 죄짓고 사는 르우벤 할래? 마음대로 혈기 부려서 폭력과 살인으로 살아오는 시므온과 레위 할래? 아니면 요셉 미워하면서 죽이려던 형들 할래?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죽더라도 요셉 할래. 예. 요셉 할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요셉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이미 우리는요 망하는 꿈을 꿔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났다는 말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망하는 꿈을 꿔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망하는 꿈을 꿨어요. 마침내 자기 부인과 희생과 용서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망해버려도 사랑을 완성해야 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했어. 난 내가 없었어. 그럼 뭐 나는 밖에 나가서 노는 줄 알아? 나도 가족 부양하려고 죽을 똥을 싸면서 일했어? 그럼 누가 나를 보상해줘? 이 억울함과 서운함이 사무쳐서 막 투덜댑니다. 아니요! 잘 사셨습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영혼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애통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훌륭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대단한 아빠요 대단한 엄마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분투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사신 그 희생을 주님은 기억하실 거라고요. 어떤 관계 속에서 내 것 못 챙기고 참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암 걸리는 사람 있어요. 아, 힘겹다. 야,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누가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줄까? 아니요, 잘 사셨습니다. 제가 알아드릴게요. 복된 인생입니다. 망하는 꿈을 꾸셨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꿈을 살아내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꾸게 하시는 이 망하는 꿈 끝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나라는 사슬에 붙들려서 사실 거예요? 우리가 겪어내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남에게 돌리게 하고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돌리게 하여 반드시 사랑과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원수도 사랑하는 자리, 내가 도저히 곁을 줄 수 없는 대상들, 아까 그냥 보기만 해도 미운 그 존재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디라고요, 여러분? 원수들의 집합소? 여러분의 집구석.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공동체? 교회.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에 이 재료가 지금 많이 담겼는데, 우리 행신교회라는 큰 냄비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때려 넣으신 거예요. 무도 있고 당근도 있고 두부도 있고 된장도 있고 다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군부를 떼고 계세요. 지금 이 재료를 다 섞어놓고 아주 맛있는 찌개를 끓이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5시 반쯤 저녁에. 오빠, 오빠라고 부릅니다 아직. 네. 오빠 김치찌개 끓이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저녁 먹고 다시 가서 설교 준비해. 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네? 그러면 돼지고기 넣었어? 돼지고기 넣었대. 그래서 아 오케이 좋습니다. 집에 딱 갔어요. 그리고 딱 찌개가 나와서 한 술을 딱 뜹니다. 김치국이네.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국. 그래서, 여보 이거는 찌개가 아니잖아. 여보 영수야 제발 레시피라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 왜 네 맘대로 해? 언제까지 네 맘대로 할 거야? 네가 하면 김치국이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막 했더니 막 아 웃고 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불을 높여서 졸여야 돼요. 김치를 먼저 참기름과 기름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지져야 돼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건 김치 찌짐 약간 그런 찌개거든. 걸쭉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익을 때까지 불을 점점 더 높이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야? 그게 아니면 그게 우리는 아직 쌩쌩해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아직 쌩쌩하시다니까. 미나리하고 부추가 냄비 위에 딱 매운탕 끓일 때 올라가면 어때요? 냄비가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닫히잖아. 이렇게 가득해요 재료가. 여기 지금 김부추 박 미나리 이런 분들 지금 많이 계세요. 오표고버섯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불을 올려야 됩니다. 푹 익어서 수그러들 때까지. 그래야지 맛있게 찌개가 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함 받은 자녀로 교회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와 갈등을 이 말씀으로 좀 조명하고 해석하는 눈을 뜨셔야 해요. 아직도 가정 속에서 가정 안에서 나만 서운하세요? 아직도 교회에 와갖고 대접받을 생각만 하십니까?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쌩쌩한 죄성을 다루시는지 눈을 뜨시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며 단련하시는 손길을 지금도 뻗고 계십니다. 이 손길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때요? 야곱 아들들에게 내려오는 이 추악한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십니다. 어떻게요? 그들을 향한 고발장, 고자질, 정죄가 아니라 푹 익혀진 이 요셉의 오랜 인내와 참음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관계의 갈등과 불화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은혜 주셔서 마침내 그 가운데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작정이에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죽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망하는 꿈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이 아침 주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